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옵소서. 주님뿐만 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2020년 우리 교회 표현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처럼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2019-20학기 교육부 졸업을 축하하면서 졸업생들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매 주일 일부 예배와 EM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는데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가능하시면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꼭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계속해서 일부 예배를 녹음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온라인을 이용하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단체 카톡으로 올려드리는 주간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매일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루속히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로운 주일 아침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코로나 질병 재난의 고통과 두려움, 사망으로 인하여 저희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되돌아오도록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고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용한 모든 것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보호해 주시며 각 가정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자녀들 주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앞날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사역과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 위에 세우신 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말씀 듣는 온 성도님들 마음 깊이 새기며 한 주간도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과 기도에 깊이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게 드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옷이라는 것이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냈었습니다.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역사를 담은 이런 그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고 어떤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 옷에 맞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국에는 웬만한 건강한 사람은 이제 다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면 병역의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도 이제 예비군 훈련이라는 거를 몇 년 동안 이제 받아야 됩니다. 1년에 한 2박 3일 정도 또는 3일 정도를 이제 그 군대로 다시 가가지고 훈련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돌아오고 합니다. 근데 대학생들은 또는 직장인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루만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이제 정해주는 날, 대학교에서 정해진 그 곳에 가서 하루만 이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때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지정한 훈련 장소에서 학생들과 군대 갔다 온 학생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혹시 TV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비군들은 군복만 입는 순간에 사람이 달라져요. 그냥 정말 멀쩡했던 사람들이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돼요. 모자를 삐뚤어 쓴다든지 하여튼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군대 복학하기 전에 예비군 훈련을 한번 또 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래도 우리 신학교인데 훈련 받으러 가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 예상은 기가 막히게 틀렸습니다. 신학생들이 갔는데 똑같아요. 가자마자 이제 교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하루만 좀 제발 조교들의 말을 잘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 아무데나 놓지 말고 총 잃어버리지 말고 제발 숨지 말고 훈련에 잘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디 가나 똑같은지 숨는 사람이 있고 총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총을 아무데나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배님들 줄 서십시오 그러면 막 줄 안 서요. 야, 대충 해, 뭐 이래요. 저는 신학교에서 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다 전도사님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이 기가 막히게 틀리게, 옷 입은 대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도 어떤 이들의 그 상태 또는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옷을 입은 모습으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로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제 머물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살아요. 그래서 어느새 그 사람들과 익숙해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옷을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그 옷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방 사람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물들어 있고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깨끗이 하는 방편 또는 새롭게 하는 방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옷을 바꿔서 입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복을 바꿔 입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는 부르시는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출애굽기 28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직분을 행하도록 하신 거죠. 그들은 그 후로부터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지어서 입히게 하신 옷을 입고 자신들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에 맞게 옷을 입히시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사건에서부터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는 장면이에요. 치마를 만들어서 입는 장면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완전히 자신을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연약함을 온전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인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옷 입고 과거의 죄와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과 성결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했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그 논쟁 가운데 세 번째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보면 첫 번째 비유로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첫째 아들은 예 하고 가지를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못 가요 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포도원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인가를 물어보시죠. 두 번째는 한 주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주변까지 완벽하게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소작농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죠.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농부들이 이 주인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과실을 주 주지 않고 자신들이 그 포도원 그 농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이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백성들,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비유라는 말을 보면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복수로 표현한 것이 앞에 나와 있는 두 비유를 합쳐서 세 가지 비유 해가지고 비유들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서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성서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두 개의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의 본문이고 9절부터 14절까지가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실제로 보면 오늘 말씀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앞에 보여주셨던 두 비유와 동일한 진행 방법으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9절부터 나와 있는 이 본문은 1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예수님은 천국, 즉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다고요? 아버지. 첫 번째 비유에서는 아버지를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을. 두 번째는요? 주인이에요.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은 주인. 세 번째는요? 오늘 임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 세 부류, 아버지, 주인, 임금은 한마디로 절대로 거스르기 어려운 권위를 가진 자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는 권위 있는 자,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분이 자신의 권위를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마구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인격적인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래?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있는 이 소작농들이 잘못했을 때 바로 가서 처벌해도 상관이 없지만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서 다시 그들이 한 잘못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택해서 잔치에 올 것을 청해요. 그리고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자신이 준비한 혼인잔치에 그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청했던 사람들이 그 잔치를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청한 사람들에게 오찬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신의 소, 쉽게 말해서 임금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 이제 혼인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와서 즐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기서 다른 종들을 보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22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장로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금을 줘서 보내요. 그래서 오라 라고 청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못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회유를 합니다. 다른 종을 보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게 아니에요. 더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기에 더 좋은 사람들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제발 당신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처음에 자신이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자신의 마음이 잘 전달될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는 잔치를 준비했으니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밭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읽을 때 보면 두 번 초청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첫 번째 초청할 때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초청을 했었고 이 사람들이 가겠다고 약속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 오라라고 사람을 보내고 싫다고 얘기하니까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번을 초청한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초청을 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왕이 보낸 종들을 잡고 모욕하고 죽인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은 21장 35절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던 것과 똑같은 표현인 거죠. 이것을 통하여 과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더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살인한 자들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8절에 예수님은 임금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초청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거죠. 자,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를 위하여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네 거리는 단순히 교차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길 바깥에 있는 사거리에 나가서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동네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 지역의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만 초대되었다면 이제는 경계선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혼인잔치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허락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또는 헬라파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에 대한 설명과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고넬료 집안의 가정에게 자신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던 성령의 세례가 주어졌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로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당연하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있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하면 착한 사람들만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데려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초청했다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의 초청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잔치자리가 다 채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졌을 때 임금들은 손님으로 가득한 그 혼인잔치 자리로 나가서 손님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임금은 그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친절하게 말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 있어요. 여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친구여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임금이 질문해요. 그런데 이 임금의 질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예복을 못 구해온 게 아니야? 아무 사람이나 불러왔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예복을 언제 준비해서 언제 입고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임금이 했던 말들을 통해서 그가 돈이 없어서 또는 구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느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봐요. 뿐만 아니라 본문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복이 그가 노력하여 준비하여 입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복은 임금이 모든 잔치를 준비한 임금이 이미 준비해서 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못 입은 것이 아니라 안 입고 그 자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사환들을 시켜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추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임금의 목소리를 빌려 이야기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난 금요일날 우연히 유기견을 입양하는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유기견이라는 건 이제 버려진 개라는 말인데 그 개를 유기견 센터에서 어떤 사람이 입양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현재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살았다가 지금 미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아, 이 유기견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 개를 입양해서 키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 않아서 입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어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 유기견 센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불쌍한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는 기다리면 안 되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이 개를 입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입양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에 연락을 해서 그 개를 이제 입양해 오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달라스까지 오던 비행기가 이제 없어졌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어디까지만 올 수 있냐면 LA까지만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개를 LA까지 보내주고 이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에서 LA까지 간 거예요. 근데 강아지를 받았는데 이 강아지를 태우고는 또 비행기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LA에서부터 텍사스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LA부터 텍사스까지는 차로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강아지를 위해서 3시간마다 쉬면서 산책시켜주고 또 태우고 오면서 이제 쭉 와서 자기가 있는 그 집까지 이제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강아지가 오랫동안 컨테이너 안에 갇혀 있었대요. 그 전에 있던 주인이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컨테이너 안에 다 가다놓은 거예요. 여러 개들을.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이 대변을 보고 소변을 본 장소에서 그냥 뒹굴러 산 거죠. 그러니까 몸에 찌들어 있는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냄새가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오자마자 뭘 했냐면 강아지를 씻기는데 이게 얼마나 냄새가 찌들었는지요. 씻기면 씻길수록 냄새가 더 올라와가지고 막 이제 역해가지고 막 진짜 힘들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개를 계속해서 씻겨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강아지를 씻겨주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이제 녹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개를 씻겨주면서 나쁜 과거, 나쁜 기억, 나쁜 생각을 다 씻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강아지를 씻겨주면서 몸만 씻겨주는 게 아니라 너의 나쁜 과거, 나쁜 기억, 나쁜 상처도 내가 다 씻겨줄게. 그러면서 이제 씻어주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이 정도 한다는 거죠. 아마도 아이를 입양하는 사람들은 더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입양하는 아이를 위해서 방을 새롭게 꾸미고 그 아이가 다시는 외롭지 않기를,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벗기고 사랑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고아라는 상태를 벗겨주고 자녀라는 옷을 입혀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과거의 모습 그 상태로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 나갔던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 아들에게 입힙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주 좋은 신발을 아들에게 신겨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과거의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고 그 바뀐 신분에 맞는 옷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과거에는요 육신의 일을 입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정욕을 쫓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예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22절부터 24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옷으로 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는가. 아까도 우리가 봤던 로마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옷을 입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살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편해요. 왜 내가 굳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습관이 편하다고 그것에 매여 있어서는 더 이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서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환경,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었고 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행복한 여정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평생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그 여정을 그만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빛의 자녀라는 옷, 의와 진리라는 새 옷은 우리에게는 너무 불편한 옷일지도 몰라요. 평소에 반바지 반팔만 입고 슬리퍼만 신던 사람이 누구의 결혼식을 맞아 입지 않던 드레스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고 신지 않던 구두를 새롭게 신는 것만큼 불편한 것도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정장이 너무 불편한데요.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런 옷을 입기 시작할 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 한 번도 이런 옷 입어본 적도 없어요. 구두라는 거는 그 전에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운동화 슬리퍼만 신다가 어느 날 전도사가 돼가지고 매 주일마다 이거 입으려니까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 집에만 가면 바로 벗어버리지 뭐 이거 입고 오늘 저녁까지 먹어야지 뭐 이런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워요.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 안다는 것이 내 삶을 바꿔주는 건 아니에요. 그 편하다는 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그렇게 삶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신분과 옷을 입혀주었지만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입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뒤를 돌아보면서 오히려 이 삶이 더 불행하다라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있는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은 자답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혼인잔치에는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겠다고 말은 했지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옛것에 연연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생활도 옛습관에 묶여서 주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과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과연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려다가 생긴 문제인가? 아니면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것을 따라 하기를 원하다가 생긴 문제들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주님, 아니 나의 새 옷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삶의 옷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치를 즐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 없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나를 벗어버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하여 주시고 새로운 예복으로 입혀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예복을 입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신분과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삶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을 누리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복을 입고 그 잔치를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복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이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